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 교회 표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공유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하는 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지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에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샬롬. 저는 사교구와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한수환 장로입니다. 성도님들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힘을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늘 바라봐 주시고 사망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길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지난주 결단은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찬양을 자주 부르겠습니다를 잘 실천할 한 주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주 결단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위정자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선교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금 그 일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그 가족들과 그 선교지에도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교육부와 전인기독학교, 링커부 모든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사무엘같이 기도 중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나 해외나 어느 곳에서도 주님 자녀임을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환우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여,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하여 다시금 예배자리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50년 희년의 역사 가운데 이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초석부터 자주 오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계시던지 요셉으로 인하여 형통하였던 것처럼 두 분과 함께 있는 모든 곳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은혜받게 하시고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결단 잘 실천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파지방 감리사로서의 남은 사명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찬양해 주시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부교역자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상임 직원들에게도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행사와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계획은 사람이 하였지만 이루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6교구와 10교구 및 새가족부를 섬기는 박기희 목사의 아내 임지영 사모입니다. 지난주일 결단은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찬양을 자주 부르겠습니다 였는데요. 저는 밤에 잠들기 전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니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봄학기 성서대학 4인 4색 성경인물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은 박구용 목사님의 누가의 체험으로 라는 주제로 만납니다. 세례,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4월 12일 토요일까지 2층 사무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문답과 교육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MC 홈페이지가 공식 오픈 전에 미리 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도님들께선 imc.or.kr로 접속하시면 가오픈 홈페이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은 물론 다양하게 활용되는 부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혹 사용하시다가 오류 등이 발견될 경우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어플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더욱 풍성한 콘텐츠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준비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콘, 휴대전화, 지갑, 안경. 분명히 매일매일 자주 쓰던 물건인데 어디 뒀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찾는 방법으로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그냥 눈으로 물건을 찾을 때보다 혼잣말로 물건의 이름을 부를 때 더 빨리 찾았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어쩌면 더 소홀하게 되고 곁에 있다는 걸 자주 깜빡깜빡하게 되는 이들이 있죠. 바로 매일 보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소리내서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아무도 그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분들이 들을 수 있게 혼잣말이 아닌 큰 소리로요. 김국도 원로 목사님! 김정국 담임 목사님! 박기 목사님, Let's IMC!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흰책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이마누엘 찬양대가 너무 내려온 찬양해 주셨어요. 그냥 찬양이 아니라 보혈 찬양. 예수 피밖에 없네. 네, 그냥 이거 그 곡조가 없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 피밖에 없어. 우리를 살리는 건 예수 피밖에 없어.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교리인 것 같아요. 뭐 곡선정도 좋고 그리고 찬양도 잘하고 오케스트라도 잘하고 또 오늘 아침 화장도 예쁘게 하고 왔고, 네,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찬양을 자주 부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에이렌의 찬양대가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에이렌의 뜻이 뭐라고 배웠죠? 평안, 그죠? 평안을 갖자. 성령님이 평안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거리 위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한다. 그죠? 네. 그래서 이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찬양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찬양은 삐뚤어진 마음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래서 찬양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자는 그런 결단을 했는데, 문제는 뭐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막 불러야 되는지 생각도 안 나는, 그게 문제죠. 그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포스트잇을 많이 붙여놓으세요. 좋아하는 찬양 있죠? 에? 좋아하는 찬양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좋아하는 찬양들. 어떤 찬양 좋아해요? 에? 어떤 찬양? 두루두루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김목산 장로님 좀 선한 능력으로 어떻게 하지? 선한 역으로, 그런 거, 이 써가지고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까먹고 있다가도 그거 딱 보면, 이 찬양 한번 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마음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 열심히 써서 붙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은혜 받은 찬양,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담임 목사 설교 듣기 싫은데 지우고 다른 담임 목사 세우고 뭐 이거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찬양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찬양 하시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시고 찬양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가득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잠깐 추억에 빠졌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옛날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은 제 고등학교 은사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중학교 때는 제가 아버지께서 가난을 배우라고 강원도 평창에다가 저를 유학을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강원도에 유학 갔다가 서울로 올 때 그때 저희 어머니는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왜냐하면 산골에 갖다 놓으니까 제가 배운 게 있죠. 손으로 물고기 잡는 그런 기술은 배웠는데 열심히 놓으니까. 근데 공부를 얼마나 등한시했는지 알파벳도 제대로 못 외우는 거예요. 중학생이. 혼자 살았으니까 논 일에만 얼마나 하숙하니까 논 일에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공부는 이제 안 했던 거죠.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죠. 저를 보면서. 예. 그러다가 미국에 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자랑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 자랑이 나는 지각해도 선생님이 혼내질 않아. 나는 저 뒤에서 이렇게 그냥 엎드려 자도 선생님이 깨우지 않아. 이런 게 제 자랑이었어요. 얼마나 못났어요. 그죠? 선생님도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저도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가서 우리 아버지는 영어를 배우라고 새로운 사회에서 경험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사람 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종용 권사는 공부도 엄청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막, 학교 얘기만 나오면 자꾸 종용 권사 소환해가지고 미안한데 근데 종용이 같지도 않고 저는 이제 그랬던 거죠. 제가 미국의 학교에 갔는데 저를 끔찍하게 아껴주시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체육 선생님인데 그분 성함이 카이저라고 우리 코치 카이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절 만나면 늘 격려해 주시고 또 막 안아주시고 어깨 동무해 주시고 하이파이브 해 주시고 뭐 저슈 최고라고 막 그러면서 막 저는 그때 영어도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은 백인 선생님인데 체격도 크시고 머리가 빡빡이신 그런 선생님. 네. 이 선생님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 체육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제가 역기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몰라요. 체육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나를 이뻐하시니까 나도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역기를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는 백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영어도 잘 못하고요. 다른 아이들보다 그런데 저를 영어도 못하는 동양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해주신, 너무너무 사랑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졸업식 때 그 선생님한테 졸업장을 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이제 졸업장 받도록 그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이방인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느끼기에도 열등감이 많이 생기고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또 유색인종이고 영어도 못하고 그런데 이 선생님 때문에 학교 생활을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송종이도 알아요. 코치카에서. 예.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나를 이뻐해주는 선생님을 학생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나를 끔찍하게 예뻐해주시는 그 선생님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5할은 아니어도 한 3할 정도는 그 선생님의 몫이에요. 그 선생님이 좋은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저는 미국에서부터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여기 성경에 좋은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뭔지 아시죠?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제자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함께 다 이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어서 그래요.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죠? 네, 이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이 수바성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저쪽 위쪽에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예수님 저 위쪽에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유대까지 내려오신 때는 명절이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런 때만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때도 세례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었어요. 중간에 이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갈릴리로 가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쳐다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요. 우리 저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붙어가지고 막 자기 개명하고 그리고 일본인들한테 사바사바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 정통 한국 사람들이 막 보면은 째려보잖아. 막 저건 사람도 아니야 막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좋은 인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없애고 다른 민족이랑 이렇게 짬뽕을 시켜서 결혼을 시키면 다른 민족이 혼혈 결혼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자기네 집안에 있는 자기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기 자기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 여성들이랑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신앙이 변질되는 거죠.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죠? 예수님도 아마 마음속에 그런 편견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없으셨겠죠. 그죠?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상상을 못한 일이에요. 별로 그렇게 권유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것도 계획 중에 계신 것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이 계획 중에 있으셨고 그렇죠? 이 여인이 변화되는 것도 예수님의 계획 중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중에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그리고 6시에 6시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근데 6시라는 것이 유대식 시간에 의하면은 뜨거운 정오 때가 돼요. 그때는 오침들하고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때인데 그때 물을 길러 나왔다고 그렇게 우리 기성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예전에는 설교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이때가 12시 정오에 뜨양 뺏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 요한이 이 책을 썼을 때는 로마의 지배가 꽤 시간이 지난 다음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식 시간이 아니라 로마식 시간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로마식 시간은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시간하고 똑같아요. 6시라고 6시라 그러면은 저녁 6시든 아침 6시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침 6시에 막 주님이 새벽에 막 밤새 걸어와가지고 새벽 6시에 이 여인을 만났을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갈릴리로 올라오신 동안에 열심히 낮에 열심히 걸으셔가지고 저녁 때 한 6시쯤에 도착해가지고 머무른 이 지역이 바로 수가성 우물가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따져보면은 예수님이 갑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고, 남자고. 그러면은, 어허, 물 좀 한 컵 주시오. 물 좀, 나한테 물을 내놔라. 뭐 그러면서, 물 내놓을 때, 거기다가 나뭇잎 하나 띄워서, 체하지 않게, 물 먹다 체하지 않게. 뭐 이렇게 갑처럼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을로 다가가신 거예요. 을로. 부탁하시는 분이 유대인이신 예수님이시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이방인, 여인, 약자인 이 여성,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다 알고 계시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만, 근데 예수님한테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어루만지시고 따뜻하고 그러신 분인데 굳이 이 여인의 상처를 막 끄잡아내가지고 뭐 이렇게 부끄럽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남편이 없사와요. 그래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맞아. 너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세요. 이 여인 스스로도 자기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그리고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상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꺼내기 싫은 그 죄악된 것들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묻어둔 것들을 끄잡아내가지고 죄의 문제들을 끄잡아내가지고 나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아멘? 표정이 어디 정신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딴 데 가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죄를 자백하게 만든 거예요. 여인 스스로 자기 입술을 통해서 자백하게 만든 거예요. 나의 죄를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일 이후로 하나님과 담을 쌓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왜? 이 담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온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담을 허무시고 예수께서 육체로 허무시고 주님과 우리를 다시 주님이 없앤 게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의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서 이 죄를 가지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진실성 있는 하나님의 나라냐? 어? 그렇지 않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가면서 그래야 만들어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야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가 이중적이지 않은 나라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응? 내가 죄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를 꺼내놓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어우 용하십니다. 선지자이시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철함과 예지력에 동의를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장소가 예배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장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편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재성이 뭐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He is everywhere. 네? 어느 곳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예배하든 상관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유니버셜하게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왜? 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린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헷갈리는 신앙들을 가지고 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왔다는 이야기는 뭐죠? 예수님의 혈통이 유대인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작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가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가득한가요? 왜? 아멘 하세요. 영과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해요? 아, 좀 이거 아멘 하면은 교만한 것 같고, 그치? 어? 그래도 나는 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런데 이 얘기하면 좀 교만하게.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영과 진리가 가득한지 모르겠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면 영과 진리는 뭘 뜻하는 겁니까? 잘 아셔야 돼요. 영과 진리가 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람, 우리의 예배자들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의 방향성.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방향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걱정거리들과 근심거리들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는가? 아멘?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 물론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흐리는 것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머릿속에 가득해요. 맞죠? 그죠? 어? 여러분들이 예배 제대로 못 드리도록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방향성만큼은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들이 영과 진리로 향해 있는가?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다가와 주셨을까요? 인생이 그렇게 상처가 많은데 이렇게 상처가 많은 인생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다가오셨을까요? 이 여인이라는 그런 명제가 아니었다면 그 당시 여인은 배척당했으니까 여인이 아니었다면 이방인이 아니었다면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을까요?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서 예수님이 행동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동으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약자를, 죄인을 먼저 찾아가신, 어린아이를 찾아가시고 여자들을 찾아가시고 이 약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네. 사람들의 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먼저 챙기셨는데 사람들의 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인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돈 없는 사람들, 자기보다 힘 없는 사람, 자기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 자기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인성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약자들한테 오히려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자,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죠. 약자들한테 유독 강한 사람, 그리고 강자들한테는 꼬리 탁 내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인성이라 하는 게. 두 번째, 자신에게 배려를 베푸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가 있어요. 음식점에서 서빙해 주시는 분들, 막 그런 분들한테 맡겨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반말하고 막 지 맘대로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를 위해 배려를 베풀어 주신 분들. 혹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린 버튼을 눌러주면 그러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런 배려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표현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자들이라 그래가지고 부자 돈 아깝지 않겠어요? 부자들이 여러분들한테 국밥 한 그릇 사주면은 뭐라 그래요? 예의까지 국밥 사주면서 뭐 더럽게 생색내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한 푼도 여러분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쓰질 않아요. 아무도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쓰질 않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이게 사람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직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성직자. 예? 이거는 별로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질 않네. 이건 인성에 관한 문제예요. 성직자. 목사가 아니라 신부든 스님이든 종교인들을 대한 태도를 보면은 그러면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인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스님들을 보면은 아, 저 사람 저 죽어서 지옥 갈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주도 하세요. 저 뭐 국밥 사 먹으라고 국밥 사 먹을 수 있을까?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시주도 하지 뭐 그러세요. 뭐 그거는 그렇잖아. 스님이나 신부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맞짱 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아니, 농담인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거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잘 대할 수 있는 인성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작아서 아멘? 네, 그래요. 우리는 인권을 그렇게 얘기해요. 말로 인권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일들을 보면 인권이라는 거, 인간을 사랑한 일들,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우리를 평가하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든 간에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입술로 인권 하는데 진짜 인권이 뭐예요? 인권은 어떤 거냐면 얼마든지 조현병 걸린 그런 선생님이 막 무시무시하게 잔인하게 자기 제자를 찔러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그 선생님을 깜빵해서 죽도록 진짜 저거 완전히 돌아버리도록 깜빵해서 이렇게 썩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도 정신적인 치료를 해줘서 나머지 삶을 감옥에서 지내든지 뭐 어디서 지내든지 간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게 인권이에요. 이게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저거 완전히 저거 사형에 처해버려야 돼. 이게 인권이 아니에요. 동성애행위를 지지하는 거냐?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순종에 가담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에 가담한 일.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은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지었던 죄들. 이런 것들을 다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는 과거예요? 아니면 현재예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네, 얼마든지 오세요. 현재형이 문제인 거예요. 불순종의 현재형. 하나님께 불순종을 지금 저지르겠다고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그렇게 정한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죄의 현재형, 불순종의 현재형. 인권으로 처리할 일들과 아닌 일들과 착각하지 마. 여러분들은 하나의 말씀대로 사세요. 매뉴얼 있잖아요. 매뉴얼. 에? 세상사는 매뉴얼 있잖아요. 여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매뉴얼 있잖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 옳지 않다고 하신 일.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산이 깨어진 그런 창조의 모습들이 아주 깨어진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선행 은총론을 얘기했어요. 선행 은총이 뭐예요? 선행. 은총이 선행됐다.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선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 누구도 이해하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실 때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물길로 나오는 거 지겨워 죽겠어요. 얼마나 귀찮은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물길로 나오지 않게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이 얘기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인생 자체가 능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길러도 이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더라. 뭔가 부족했어요.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대로 인생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야, 그래, 네 상처가 뭔지 알고 네 죄가 뭔지 알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낱낱이 알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지시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신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그러되 취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없어서 당신이 그런 능력자이시면 내 목마름도 채워주소서. 당신이 그런 능력자이시면 내 인생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었는데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verbal communication, 입으로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랑 non-verbal communication, 입 외에 행동으로 보여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많다 그래요. 행동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행동에는. 그러니까 저기 졸고 계신 분, 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엄청 피곤하신 거예요. 에? 그 메시지가 이제 저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쪽에는 안 계세요. 주시는 분이. 에.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다 그래가지고 막 입이 막 이렇게 대빨 나왔어요, 지금. 어? 좋은다 그래. 좋은 걸 좋은다 그러지, 그럼 뭐라 그래. 입이 이렇게 대빨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 삐졌어요. 그런 얘기예요. 응?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행동에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우리 딸도 그래도 그 아이가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또 깡통을 걷어찬 아들도 그 행동에 의미가 다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행동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여자가 혼자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말 못할 사연들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말 못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고요. 예배를 저 구석쟁이에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전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심각하게 가볼까요? 이혼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너 왜 이혼했어? 그러고 얘기 못할 이혼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다 있어요. 자해를 하는, 자살을 시도하는, 아니 시도한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인생을 더 이상 살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더 아니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내가 인생 포기하고 싶은 이유가 있고 내가 이걸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유가 있고 더 이상 하기 싫은 이유가 있고 구석쟁이에 앉아가지고 마음 아파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다리 뻗고 사람들이 보건 말고 엉엉 울고 싶은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진 않을 거예요.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이해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삶도 이해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 용기를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신다. 네,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야 내가 계속 불어넣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계속 가는 거야. 열심히 사는 거야. 걱정하지 마.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예수님이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는 거죠. 깨달음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마을로 막 들어가요.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평소에 만나지도 않던 사람들을 다 야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어? 다 일로 와. 어? 영자 엄마 일로 와. 막 그래 다 모아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 말씀을 막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깨달음이 득도를 하는 거예요. 막 어이구요. 그러면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김복산 장로님 전도했어요. 김복산 장로님이 전도 받아가지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구원에 대해서 알고 뭐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면 전도한 사람한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그죠? 안 고마우면 안 되지. 에? 하나님께서 고맙지만 전도한 사람한테도 고맙지. 근데 참 보면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고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메시아로 인정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가 구세주이신 것을 안다, 아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구세주라고 고백한다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여인에 대한 감사나 이 여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빠져있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은 그냥 다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이 그 관계성에서 해야 할 일들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로운 존재고 계속해서 편견이 있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편견이 생기는 존재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도 예수를 이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연관짓고 싶어 하지 않다. 어쩌면 엮이기 싫다. 철저하게 외로운 길을 다시 가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보신 경험 있지 않습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뭐 다들 우리 성도님들 다 인싸니까 인싸 뭔지 알죠? 인싸 젊은 사람들이 인싸 뭔지 몰라? 인싸는 인기 많은 사람들이 인싸라 그래요. 그러면 인기 없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싸라 그래, 아싸. 예, 아웃사이더. 인사이드, 아웃사이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왠지 내가, 야, 여기 환영받지 않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럴수록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나를 인정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힘들어 힘든 상황들이 생기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절대 낙심하지 않을 게 그런 때는 주님하고 가까워져가는 그런 시기예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 결과적으로는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알아주시고 주님만이 내 상처를 알아주시고 주님만이 내가 속상한 걸 알아주시고 주님이 내 외로운 거 알아주시고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주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막 저는 그 찬양이 참 되게 구구절절.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것만 아시지요 한 300번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렇게 막 한맺힌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시지요. 우리 어머니 때는 그런 찬양도 많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다섯 명의 남편이 있든 여섯 명의 남편이 있든 내가 자살 시도를 했든 내가 사기꾼의 짓을 했든 내가 감옥에 갔다 왔다 어쨌든 세상에 지탄을 받든 손가락질을 받든 주님은 그 가시도 친 내 모습 그대로 부모 안아주셨다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제신화의 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국제시장? 안 보신 분? 국제시장 안 보신 분? 승열이 안 봤고 또 권사님 안 보셨고 또 안 봤는데 손들면 좀 쪽팔리니까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지? 국제시장 안 보신 분들? 예. 안 보신 분 계세요? 한번 보세요. 보세요. 국제시장 보세요. 거기에 주인공이 북한 엄마 봤어? 국제시장? 예. 북한에서 피난을 나와요. 피난을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도 북한 분이세요. 저 정주 분이신데 평안북도 정주 분이신데 북한에서 이제 피난을 나올 때 피난 나오면서 그 군인 군함에 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내를 업고 올라가다가 막내를 잃어버려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저 꼭대기에 있다가 막내가 떨어졌으니까 그럼 나는 막내를 찾아가지고 갈 테니까 우리 나중에 어디 부산에서 만나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 이 꼬맹이가 이제 가장으로 동생 둘이랑 엄마랑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애를 많이 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서울대학교에 붙었는데 돈은 없지. 그러니까 소식을 들었는데 독일에 탄광에 일하러 가면 그 돈을 준대요. 독일에 탄광에 일하러 갔어요. 근데 탄광에 매몰돼가지고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응? 그리고 또 갔다 오니까 돈 좀 벌어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막내 저 여자애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돈이 없대. 그러니까 베트남 가면은 이제 돈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또 간 거예요. 가가지고 베트콩들한테 죽을 뻔한 거예요. 응? 그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상가족 찾기를 하는데 TV에서 그쵸? 예전 이상가족 찾기 누가 이 사람을 이상가족 찾기를 하는데 이상가족 찾기에서 막순이가 미국으로 입양이 돼가지고 거기 살아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막 전화를 하고 화면으로 보면서 막순아 막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저는 이상가족 찾기 할 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때 어린 마음에도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슬퍼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아마 기억들 나실 거예요. 그죠? 이상가족 찾기 누가 이 사람을 아유 저도 그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영화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아주 창피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그때 막둥이 찾으러 가서 못 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막 생각하면서 그런 대사를 합니다. 아버지 잘 살았지요. 근데 억수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영화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여러분들 인생 정말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각각의 이유가 있어요. 살기 싫은 이유가 있고요. 지금 꼬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살고 계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인생에 고난이 왔는데 그런데 담임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야?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저는 막 아니 어떻게 이럴 수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런 순간에도 이 성도님들은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담임 목사라서 어쩌면 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에 대해서 몰라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힘은 담임 목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은 주님께로부터 공급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공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공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다는 잊지 마세요. 주님이 치어리더처럼 잘한다, 잘한다. 주님이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다는, 어? 주님이 그렇게 응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이번 주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봤던 쇼츠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Do you think of me? Long time no see. When you're in California alone. It's a lonely place. There's still times.
How are you doing?
I won't lie to you. I could have given you more.
As you see, I'm very passionate. And I'm so glad things don't go wrong with yourself.
Now and then you cross my mind. It takes me back to a sweeter time, but I let it go.
이거 보면서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 선생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코치 카이저라는 분이 그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제 친구가 연락을 주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없을 때 그때 2011년에 돌아가셨대요. 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눈물이 찔끔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처럼 사람을 대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기술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저기 야고보서 나온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바뀐다고요. 그 사람이 바뀐다고요. 위로가 생긴다고요. 위로가. 예? 여러분들 질투할 때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질투할 때? 질투할 때 예수님 생각나나요? 장모님? 김선월 장모님? 내 마음속에 막 질투가 막 이렇게 생기는데 예수님이 보이나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 질투할 때 예수님 안 보여요. 막 승질나면 예수님 보이나요? 승질나면 예수님 안 보여요. 눈이 뒤집어지는데 뭐. 눈이 뒤집어지는데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지.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눈들을 가려버립니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도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면 분노하면 계속 분이 올라요. 그죠? 분노해 보셨어요? 애들 혼내 보셨죠? 애들. 애들 막 혼내다가 갑자기 막 분이 더 올라가지고 막 에? 우리 아버지 예전에 저 혼낼 때 갑자기 혼내시다가 더 막 이렇게 승질내시고 그러시더라고. 아니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 설교 때 예화 많이 쓰셨거든요. 아니 그러면 뭐 40년 동안 썼는데 나는 지금 17년밖에 안 썼는데 에. 보세요. 사람들이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이 사람을 제껴놓으면 그게 유치한 거예요. 그게 애 같은 거예요. 애들 같은 거. 이거 상종 못하게 제껴놓으면 그게 성숙하지 못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나랑 다르다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성향, 뭐 사는 성향 이런 게 나랑 다르다고 해서 제껴놓으면 얼마나 유치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건강한 관계는 뭐예요? 나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그 사람 다 이렇게 끌어안고 사는 게 그게 건강한 사회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자기 성향만 주장하지 말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 꾸는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싫어해. 네. 싫어해. 같이 있기 싫어해요. 그 대신에 믿음대로 살아요. 믿음대로. 믿음대로 우리 매주 한 가지씩 실천하는 대로 그대로만 살면 돼요. 아멘? 예, 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자기 부인의 일부를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포용하는 것도 내 의지가 없으면 포용하지 못해요. 내 자식 새끼들 말 안 듣는 자식 새끼들도 포용하려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포용해야 돼요.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도 포용하려면 의지가 있으면 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내가 그럴 거라는 생각만 상상만 해도 아마 위로가 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아, 자식 새끼들. 아유, 미워 죽겠는데.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도, 어? 진짜 밥도 안 차려주고 막 빨래도 잘 안 해주고. 그래도 미워하지 않고. 남편도 돈 잘 못 벌어와도 바가지 긁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려면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어떤 단어냐면 주여 이걸 많이 하셨어요. 그냥 주여도 아니고 주여. 그죠? 이번 주 결단을 하려면 이걸 잘해야 돼요. 진짜예요. 막 사람이 미워질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아버지. 아셨죠? 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결단 대신 가슴에 손을 얹혀주고 손을 이렇게 들이셔주셨습니다. 그래, 감사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구나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부족하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에 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한 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약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힘으로 대한 적도 있고, 우리의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니다.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위기에 처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응원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든든한 사람이 붙이고 오니까 올라오는 게 훨씬 쉽네. 아, 이 반가운 얼굴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당신들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놀라운 아멘을 크게 할지 작게 할지, 에이, 아멘 작게 할 뿐 말 축복을 취소하자. 그냥 아니야.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또 크고 아름다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들 상황을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찾아와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맛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 예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가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히려 사랑해 주며 살게 하옵소서. 도와주며 살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